MBC 정오 종합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6일 수요일 MBC 정오 종합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북한이 동해상으로 극초음속 미사일로 보이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지만 실패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어젯밤 오물풍선 250여 개를 남쪽으로 날려보내기도 했는데 군은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23명의 사망자를 낸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피해자들의 넋을 기리기 위한 합동 분향소가 화성시청에 차려졌습니다. 경찰은 아리셀 대표 등 5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입건했고 고용노동부는 아리셀 공장 전체에 대해 전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국회가 내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서 여당 목 국회 부의장과 국민의힘이 수용하기로 한 7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해 원구성을 마무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원구성은 마무리 수순이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독단적인 상임위 운영을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상임위 불참을 문제 삼으며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다음 달부터 저리 대출을 포함한 18조 원 규모의 금융 패키지 사업을 운영합니다. 반도체와 2차 전지 등 국가 전략 기술에 대한 세액 공제도 3년 연장하고 적용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어젯밤 오물풍선을 남쪽으로 날려보낸 데 이어서 오늘 새벽에는 기습적으로 탄도미사일까지 발사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인성환 국가안보실 제2차장 주재로 안보상황점검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조희영 기자입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오늘 오전 5시 반쯤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사일은 250여 킬로미터를 비행한 뒤 동해상에서 폭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 소식통은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를 시도했다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데 북한은 고체 연료 발사 시험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는 북한의 미사일로 추정되는 비행체가 목격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인성환 국가안보실 제2차장 주재로 회의를 소집해 군 당국으로부터 상황 보고를 받고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달 30일 이후 한 달여 만입니다. 북한은 그젯밤과 어젯밤 이틀 연속 오물풍선을 날리기도 했습니다. 남쪽 지역으로 넘어온 풍선은 오늘 오전 9시 기준 250여 개, 이 중 100여 개가 땅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풍선에는 가로 세로 8cm가량의 네모난 흰 종이가 담겨 있었습니다. 북한의 풍선 살포로 새벽 2시부터 5시까지 인천공항 국내선과 국제선 이착륙이 중단되거나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북한의 이 같은 복합적인 도발은 우리 군의 군사훈련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육군이 어제 다연장 로켓인 천무 실사격을 벌였고 이번 주에는 한미일 합동의 대대적 해상훈련이 예고돼 있습니다. 미국의 항공모함 루즈벨트함도 국내에 입항한 상태입니다. 이 가운데 군은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와 탄도미사일 발사에 맞대응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할지 검토에 나섰습니다. MBC 뉴스 조희영입니다.
지난 24일 경기도 화성시 배터리 제조업체인 아리셀 공장 화재로 숨진 사망자들의 합동 분향소엔 시민들의 추모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어제 마지막으로 수습한 사망자까지 포함해 23명 전원에 대한 부검을 진행합니다. 손구민 기자입니다.
검은 정장을 입고 온 한 시민이 분향소 앞에 국화꽃 한 송이를 올립니다. 경기도 화성시청에 마련된 아리셀 공장 화재 사망자 합동 분향소입니다.
너무 마음이 안 됐고요. 우리나라가 어려울 당시에 외국 나가서 저런 분들 저런 고생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저분들도 똑같은 마음으로 좀 더 나은 삶을 가족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멀리에서 일하시다가 돌아가셔서 감정이입이 좀 되고요.
분향소는 영정사진 없이 국화꽃으로만 채워졌습니다. 23명 사망자 중 3명 외에는 아직 정확한 신원조차 파악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합동 분향소는 이곳 외에도 경기도 수원 광교의 경기도청 1층 로비와 의정부 북부청사 등에도 설치됐습니다. 경찰은 어제 오전 추가로 수습한 시신을 오늘 부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23명의 사망자 전원에 대한 부검이 진행됩니다. 어제 아침 수습된 사망자는 실종자로 분류됐던 40대 한국인으로 지문 확인을 통해 신원이 확인됐습니다. 이로써 아리셀 사고 사망자 수습 작업은 종료됐으며 경찰은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20명에 대한 DNA 검사를 진행 중입니다. 또 아리셀 대표 등 5명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전부 출국 금지시켰습니다. 이 중 공장 관계자 3명은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추가 입건돼 노동당국의 조사도 받게 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오전 9시를 기해 아리셀 공장 전체에 대해 전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아울러 불법 파견 내지 편법 도급 계약 논란에 대해선 앞으로 관련 증거를 토대로 조사해 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송구민입니다.
22대 국회 초반부터 대치를 이어온 여야가 남은 6월 임시국회와 이어질 7월 임시국회 의사 일정을 합의했습니다. 국회 일정은 정상화되고 상임위원회 구성도 마무리되게 되지만 여야는 각종 현안과 상임위 운영을 두고서는 여전히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손하늘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이 남은 7개 상임위원장을 수용하고 국회에 복귀한 데 이어 여야가 22대 국회 의사 일정에도 합의했습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원내 수석부대표 회동을 열고 내일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열어 여당목 국회 부의장과 7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다음 달 2일부터 사흘 동안 6월 임시국회 마지막 일정으로 대정부 질문을 진행한 뒤 공백 없이 7월 5일 7월 임시국회를 열고 개원식과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이어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국민의힘이 각 상임위원회에 복귀하면서 상임위 일정은 속속 정상화됐지만 각종 현안을 두고 여야 신경전은 계속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국토교통위원회의 전세사기 피해 청문회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합의 없는 일정이라며 불참한 것을 두고 민생 현안에 협조하라고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저희 청문회가 국민의힘의 방해로 인해 반쪽으로 진행됐습니다. 한 달 동안 문호동 불법 파업을 하더니 이제는 민생고통 해결을 발목 잡으려고 국회 복귀를 선언한 것입니까?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상임위원회에 복귀했는데도 여당 간사를 선임해주지 않거나 일방적으로 잡은 입법청문회 등 일정을 여전히 고집하면서 상임위가 변칙 운영되고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우리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대승적으로 국회 운영 정상화에 나섰는데 민주당이 국회가 비정상적으로 운영됐을 때 했던 그런 폭주를 계속 밀어붙이는 것을 정말 눈 뜨고 볼 수가 없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 부대표입니다.
국민의힘은 지난주 최상병 특검법 청문회에서 증인들에 대한 협박과 조롱, 인격 모독이 난무했다며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손한입니다.
국민의힘은 여당 몫의 국회 부의장 후보 접수를 마감한 결과 당내 최다 선인 6선의 주호영 의원과 4선 박덕흠 의원 2명이 입 후보에 경선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상임위원장 중 외교통일위원장은 4선의 안철수 의원과 3선의 김석기 의원이 복수로 입 후보에 경선을 치르게 됐습니다. 그 외에 정무위원회 위원장은 윤한홍, 기획재정위원회 송원석, 국방위원회 성일종,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철규, 정보위원회 신성범, 여성가족위원회는 이인선 의원이 단독으로 입후보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내일 의원총회에서 투표로 국회 부의장과 외통위원장 후보를 결정하고 단독 입후보한 상임위원장 후보자 6명은 합의 추대될 예정입니다.
정부가 지난달 내놓은 26조 규모의 반도체 지원 대책을 구체화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반도체 산업에 대해 17조 규모의 저리 대출 프로그램을 가동하는 한편 첨단 반도체 기술 관련 세액 공제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김세영 기자입니다.
정부가 다음 달부터 반도체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18조 원의 금융 패키지를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2027년까지 최대 2조 원을 산업은행에 출자해 17조 원대의 저리 대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다음 달부터 반도체 기업에 대출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이른바 소부장, 제조시설 등 국내 반도체 분야에서 새롭게 투자하려는 국내외 기업입니다. 일반 산업은행 대출 대비 대기업은 최대 1%포인트, 중소중견기업은 최대 1.5%포인트 낮은 우대금리로 시중 최저 수준의 금리 혜택을 받게 됩니다. 또 반도체 생태계 펀드도 다음 달부터 지분 투자를 개시하는데 펀드 규모를 기존 3천억 원에서 오는 2027년까지 1조 1천억 원으로 확대해 기업 대형화를 적극 지원할 방침입니다.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1.1조 원으로 확대하고 소부장, 팸리스 기업에 대한 지분 투자를 다음 달부터 개시합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입니다.
세액 공제 지원도 연장됩니다. 국가 전략기술로 지정된 반도체, 2차 전지 등의 기술과 관련해 시설 투자는 15%, R&D 투자에는 30에서 50%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법 개정으로 세액 공제 지원을 3년 연장하고 인건비와 재료비 등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R&D 인력 양성 등에 내년부터 3년간 5조 원을 투자해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반도체 클러스터 지역의 신속한 인프라 조성을 위해 해당 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와 국비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세영입니다.
경찰관이 손님으로 위장해 성매매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영장 없이 업소를 촬영하거나 몰래 녹음하더라도 형사재판에서 적법한 증거로 쓸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지난달 30일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마사지 업소 운영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 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 운영자는 지난 2018년 5월 손님으로 위장한 경찰관에게 성매매를 알선했다가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는데 1심은 유죄를 인정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몰래 녹음하거나 영장 없이 촬영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라며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수사기관이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방법으로 범행 현장에서 관련자들과 수사기관 사이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부가 예식장 대관에 어려움을 겪는 예비 부부들을 위해 공공시설 48곳을 예식 공간으로 만들어 제공합니다. 새로 개방되는 시설은 국립중앙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등 국립시설 5곳과 덕유산 국립공원 잔디광장 등 국립공원 10곳, 세종호수공원 등 공공시설 33곳 등 모두 48곳입니다. 예식 공간 정보 검색과 예약은 다음 달 1일부터 공유누리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으며 정부는 청년들이 원하는 공간을 지속 발굴해서 2027년까지 200개 이상의 공공시설을 개방할 계획입니다.
삼성서울병원, 강북삼성병원, 삼성창원병원 교수들이 속한 성균관 의대 교수들이 장기간 집단 휴진 방침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성균관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어제 총회를 연 뒤 설문에 참여한 교수 절반 이상이 일정 기간의 휴진에 찬성했다면서도 환자들과 국민을 위한 고뇌 끝에 일정 기간의 휴진을 시작하는 조치를 일시 유예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성균관대 의대 비대위의 휴진 유예 결정에는 최근 서울의대 교수들을 시작으로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가 무기한 휴진을 사실상 중단하기로 한 것이 중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 펜싱 남자 사브르 대표팀이 아시아선수권대회 단체전에서 4연패를 달성해 파리올림픽 전망을 밝게 했습니다. 오상욱, 구본길, 박상원, 하한솔로 구성된 남자 사브르 대표팀은 쿠웨이트에서 열린 대회 남자 단체전 결승에서 이란을 45대 26으로 꺾었습니다. 오상욱은 개인전에 이어 단체전에서도 금메달을 획득해 기쁘다며 올림픽 전 마지막 시합인데 선수들이 조금 더 단단해졌음을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최인정, 송세라, 강영미, 이혜인으로 구성된 여자 에페 대표팀도 중국과 연장 접전 끝에 42대 41로 이겨 대회 4연패에 성공했습니다.
지난해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숨져 순직이 인정된 대전 용산초 교사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 8명과 당시 학교 관리자 2명에게 혐의가 없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휴대전화 기록과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등을 확인하고 관계자의 진술을 검토한 결과 이들의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정체전선의 영향을 제주도에서 오락가락 장맛비가 오겠고 전남 남해안에서도 늦은 밤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경기 동부 등 내륙 지방에서는 한때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광주 30도, 대구 29도 등으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내일은 제주도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오겠고 금요일까지 제주 산간에는 최대 150mm 이상의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미국 정부의 기밀 문건 수십만 건을 공개하며 세계의 폭로자로 불린 줄리언 어산지가 14년간 이어온 망명과 수감 생활을 끝내게 됐습니다. 자신을 간첩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긴 미국 법무부의 유죄를 시인하는 조건으로 석방의 길이 열렸습니다. 공윤선 기자입니다.
미국 법무부가 줄리언 어산지 사건을 마무리할 계획을 담은 문건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미국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어산지는 이 계획에 따라 미국의 스파이 방지법을 위반한 중범죄에 대한 유죄를 시인하고 모국인 호주로 돌아가게 됩니다. 어산지는 지난 2010년 자신이 창립한 위키리크스에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전쟁에 관한 수십만 건의 미국 군사기밀을 공개하며 미국 정부에 대한 고발에 나섰습니다. 이 기밀문서에는 미국 아파치 헬기가 로이터통신 기자 2명을 비롯한 11명을 이라크에서 살해한 사건 등과 관련된 정보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 문서는 전직 미군 정보분석가 첼시 매닝이 유출한 것으로 어산지는 결국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스파이 방지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어산지는 2010년부터 스웨덴에서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수배돼 도피 생활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에콰도르로 망명했지만 에콰도르 정부가 내부 논란 끝에 망명을 철회했고 영국 정부가 어산지의 신병을 확보하게 됐는데 미국이 끝내 그를 기소하자 어산지는 영국 교도소에서 5년간 투옥하며 미국으로의 범죄인 송환을 두고 법정 공방을 벌여왔던 겁니다. 어산지에 대한 이번 합의는 사법 처리를 중단해달라는 호주의 요청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지 몇 달 만에 구체화됐습니다. 위키리크스 측은 성명을 내고 어산지의 자유를 위해 헌신한 모든 이들에게 감사하다며 그가 사이판에서 열릴 재판 출석을 위해 영국 교도소를 떠났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공윤선입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대낮에 통신사 대리점에 들어가 흉기로 직원들을 위협한 50대 남성을 특수협박 혐의로 현장에서 검거해 오늘 중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그제 낮 12시쯤 망원동의 한 통신사 대리점에서 흉기를 들고 들어가 직원을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체포된 남성은 직원과 시비가 붙어서 흉기로 협박했다고 진술했지만 경찰 조사 결과 이 남성은 범행 전에도 세 차례 망원동 일대를 돌면서 시민들을 협박해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국내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이 취약 차주들을 중심으로 급등하고 있어서 회생 가능성이 없는 자영업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채무 조정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한국은행의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2022년 2분기 말 0.5%에서 올해 1분기 말 1.52%로 2년 만에 3배 상승했습니다. 특히 자영업자 가운데 다중 채무자이면서 저소득이거나 저신용인 취약차주의 연체율이 급등해 올해 1분기 말 10.21%를 기록했고 자영업자 취약차주 비중도 12.7%로 6.4%인 가계의 2배에 달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의류를 할인해 파는 피몰이나 단골마켓 등 온라인 쇼핑몰 관련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올해부터 지난달까지 주식회사 티움 커뮤니케이션이 운영하는 두 쇼핑몰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이 37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MBC 정오뉴스 주식회사 환인제약 금호타이어 제공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아나운서 김상호 양승은이었습니다. MBC 정오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은 28.4도입니다.